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4차, 그러니까 네 번째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요. 벌써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이 역사적 이 연대기적 성경 살핌이 벌써 7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6번째 시간으로 16장에서 18장의 말씀, 똑같은 시작 다른 끝,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까지 9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그 사울이라는 인물, 이제 왕정 정치의 첫 인물을 맡은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 언약과 약속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 신정 통치에서 이제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권 정치의 그런 시대로 흘러가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언약과 약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이 중심만 있다면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 형태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저는 그게 뭐 공산주의다라고 해도 정말 그 뿌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도와 규례가 통치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그게 옳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주로서 주셨던 법도와 규례가 통치하는 이런 근간이 흔들려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기 편할 뿐인 거죠. 요즘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근간이 된 이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법들을 자꾸 제정하죠. 뭐 소수인권법이라든가. 그것도 정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게 활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근간이 된 그런 방법이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언약과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이 방법을 거절하는 거가 될 때는 그게 어떤 정치 형태로 흘러가든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왕권 정치를 원했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마음에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잘해보자, 왕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이상한 법들을 세워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왕정정치를 요구를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왕으로 뭔가 사람들 세계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가운데 선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첫왕 사울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이 선택을 받을 때 그는 스스로가 작고 연약했고 부족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맡은 자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니까 거기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 그 중심에 겸손하고 스스로 낮고 자기가 천하다는 걸 알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기회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을 통해서 자기의 혜택, 왕으로서 누릴 것들은 취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이 존재의 이유는 잊어먹고 교만한 삶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중차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혜택은 누려도 바르게 책임지는 삶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그 중심의 태도가 정확히 보여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그 이 살아갈 그 의지가 없구나, 이 친구는 정말 겸손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을 통해 알게 하고 이끌 그런 그 이 사울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그게 없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막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그 사람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이 땅을 살아갈 그 도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셨던 그 진심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게 사울이 됐든 오늘날 우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도 후회하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 분노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택함을 받은 사울이 처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라는 분들은 아마 설교를 잘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살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울의 이런 태도의 결과 결국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사울과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왕을 택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성경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16장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그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서 그 왕이 될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이 겉을 보는 거예요. 오, 이 사람 괜찮아 보인다. 말하는 거나 용모나 모든 게 참 괜찮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뭐 다윗을 뽑을 때만 그러면 뭐 이게 중심을 보는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뽑을 때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눈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뽑을 때도 그의 중심을 분명히 보신 거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의 집안에 또 똑같은 사울과의 비슷한 조건이 뭡니까?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나 형제들이 볼 때 아주 성가신 존재같이 보입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그 전쟁터에 그 골리앗을 보게 되러 가는 그 장면에서 형이었던 사람이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지금 다윗이 그 집안에서 좀 이렇게 막내니까 귀염받는 것보다는 좀 나된 성격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을 두지 않을 정도. 아버지도 왕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아예 얘는 제껴놓는 그런 정도의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뽑으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다윗 자신이 그 지파 중에 작은 지파고 지파들 온 지파들 중에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도 그 자기 지파 속에서도 작은 가족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작고 하찮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었죠. 그것처럼 다윗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택할 때나 다윗을 택할 때나 다른 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부르심을 부르고 있는 거죠. 뭔가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울왕이 뽑힐 때와 똑같이 그는 그 집안에서 다윗은 너무 작은 존재였고 연약한 존재였고 취급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러나 그 중심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에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가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무슨 신비한 힘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휘어잡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 그대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법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규례겠죠. 거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자리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그런 가이드를 주고 바운드리를 주지만 여러분들이 읽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삶의 순간마다 세속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했던 것들이 잘못했구나라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세상에 살던 모습을 따라 살지 않고 양심과 우리의 영혼에 들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의 그 자리로 자꾸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 세상의 가치를 따라 타협하지 않고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로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고, 그런 도전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지금 다윗과 사울이 체험했는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사울도 체험을 했고 다윗도 체험을 했고 여러분과 저도 체험을 했다면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그 순간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뭐 방언을 한다, 또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 사울, 여기 사울 같은 경우는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춤도 추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던 어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현상일 뿐이고 성령이 함께하고 동행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진짜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무슨 집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뭐 듣게 되든 아니면 직접 읽다가 듣게 되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악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과거처럼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한 도전들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성령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과 감각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세상과 즐기고 이 세상과 같이 놀고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회개했다고 하는데 뭐 동거하기를 막 뭐 계속 하고 있고 뭐 관계, 이상한 관계 갖는 걸 계속 관계를 갖고 있고, 아니 할 건 다 하면서 자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사울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지만 중요한 건 임했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기에 그 말씀대 가치대로 살고자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그게 다윗의 이야기고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고 그게 다 성경의 주인공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 속으로 들어가, 두 명이서 군대를 무너뜨리겠다고 들어가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그냥 겉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살폈던 말씀으로 살펴봤더니 이 요나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령의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살피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갈 거냐 아니면 똑같이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숨을 거냐 이런 성령의 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도전은요 당시 요나단에게 또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마 다 그렇게 성령이 도전을 하셨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을 거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 거짓된 것을 보면서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대적하고 싸우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들 그렇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 정신을 다 빼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상황과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의 민감한 영적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영적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십시오.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도망다니고 이러던 사람들이 뭐 어떤 현상을 경험했다, 뭐 불이 뭐 혀처럼 갈라지는 게 내려와서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거는 현상이에요.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 임재 증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내진 그의 아들이었다. 이런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성령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죽이려는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바르게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이 진짜 동행하니까 성령이 제대로 도전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심이 대충 숨겨지면서 우리도 우리는 숨어 다니는 그런 일에 타협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진리 그대로 선포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에스더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을 바르게 임재했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저들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 걸고 도전하고 순종하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이런 열매가 당연한 것이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결과적으로 볼 때 사울은 그런 임재의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그가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주시는 바로 그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를 통해서 아주 그냥 순식간에 변심해서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아니라 자기 교만으로 빠져갔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스스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자의 바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 역사적인 사건의 정황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을 받았을 때 분명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봉공하긴 했지만 그가 왕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인정받았다고요? 아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가 제대로 된 왕으로서 온 민족이 너는 왕이다. 넌 정말 제대로 된 왕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자꾸 연약했던 사람이 조금 바로 지나서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데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비트윈에 그 사이에 뭐가 있었겠죠. 거기는 암몬과의 전쟁밖에 없어요. 자기가 승리했고 그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도전할 때 그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인정받고 처음 수행하게 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병사들이 다 도망치고 그런 600명밖에 안 남은 그런 급박한 순간에도 정말 순종의 길을 따라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 이것 따라 행동을 하는 벌써 거기서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왕 초기 처음 전쟁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왕권을 4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계속 승리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백성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승리케 하시며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사울은 욕심에 따른 교만한 삶을 떠나지 않고 그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끝내는 그 스스로 죽음과 멸망의 길을 고집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며 뭐 그 당시 한 15살이나 됐을래나요? 15살에 20살 사이 정도의 나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건데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또 그냥 가서 열심히 그 양 돌보고 전쟁에서 형들한테 뭐 갖다 주라면 열심히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중에 뭐 이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뭐 사자도 무너뜨리고 사자도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 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정황을 잘 봐야 다르게 우리가 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과 다윗은 너무 극명하게 지금 이미 소문이 났고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아는데 근데 잘 보면요.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늘려서 보면 전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미래에 또 살피게 될 조금 있으면 살피게 될 그런 상황까지 다 연결해서 보면 사실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정욕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이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왕으로 인정받는 전쟁이 굉장히 빨랐죠. 암몬과의 전쟁. 그 금방 일어나서 승리가 하면서 진짜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승리를 맛보면서 너무 빨리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게 사울이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골리앗도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상황이 아직도 사울이 왕으로 있으니까 그 밑에서 그런 왕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계속 도망자가 돼가지고 막 광야를 15년 20년간 막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막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겸손했고 다윗이 아무 표가 안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돼서 나타나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보다 굉장히 늦은 시기죠.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런 일을 경험했고 교만의 순간이 왔고 다윗은 뭐 15년 20년을 교만할 시간도 없이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둘 다 무너졌어요. 사울도 똑같았고 다윗도 똑같았어요.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바로 교만으로 무너졌고 다윗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왕으로 점점점 인정받아가는 그때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자를 이렇게 취하려고 정욕으로 자기가 취하려고 나중에 그 여자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부하까지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사실 사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게 다윗입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윗 그러니까 너무 커 보이지만 사실 그도 똑같은 우리 뭐 사울이나 다를 바 없는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 똑같은 시작인데 끝이 달랐죠. 그럼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둘 다 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이켜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사울은 지금 우리가 살폈듯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살핀 사울의 기사들 속에서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설명하기 바빠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해내요. 익스플레인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전부 핑계와 거짓말로. 돌이킴이 없었어요. 말로는 막 잘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바르게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너무 추켜 올려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한 어쩌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뭐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뭐 이렇게 뭐 준비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 또한 사울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고 작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둘 다 다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사울은 뭐 오히려 뭐 현상까지 나타나, 뭐 예언을 하는 그런 체험도 했는데, 다윗은 사실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면서 그에게 도전을 줬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도전들이 있었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이겼어요. 다 똑같이 이겼다니까요.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근데 참 그것도 웃긴 게 사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기회 후에 그냥 바로 그냥 교만으로 빠졌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막 뭐 칭찬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먼저 된 왕이 있으니까 그냥 짓눌려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뿐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상상이 가진 않아요. 때로는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디다가 뭐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웃긴 게 가끔씩 뭐 설교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막 교만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걸 봐요. 나도 모르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도 벌써 그냥 입꼬리가 벌써 올라가고 있어. 그렇게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기도 한다지만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아주 쥐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을 부르시는 이 16장의 상황을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늘 아는 거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울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싸그지를 가지고 똑같은 그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 사람은 달랐을까?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난 사울이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사울이나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데 그 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4절부터 보면 또 좀 혼란을 주는 구절이 있는데 14절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하나님이 처음엔 성령을 주셨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악령을 줘서 괴롭혔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 괴롭게 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격적인 방법,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을 볼 때 역사적인 지금까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무슨 일부러 악한 영을 보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악한 것을 먼저 유발시키는, 악을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악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그래야 이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결과,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악령을 보내. 물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뭐 사탄이 됐든, 뭐 무슨 귀신이 됐든, 모든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영을 보내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욥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움직이는 게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런 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지금 교만하게 살 때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설득한 거잖아요. 성령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면 아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울이 어떤 상태예요? 예? 전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성령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놓고 보면 성령이 떠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있어도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야. 더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양심과 영혼의 말씀을 하고 외치고 통곡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는 상태, 거절한 상태, 바로 이런 상태가 지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고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좋은 현상들이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관하다. 이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브랜드를 가진, 예? 자기가 특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과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녀다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스스로를 잘 되돌아봐야 돼요. 예배에 와 있냐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냐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성령이 나를 도전하느냐, 그럼 나는 도전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가치로 인해서 마음에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가끔씩 우리 리더들이나 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한국 같은 데 보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어떤 선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세상과 거의 흡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노력을 합니다. 뭐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동거하지 않는 거, 뭐 어떤 그릇되이 살지 않는 거, 나쁘게 살지 않는 거,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리더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한다고 지울까? 이래가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거든요. 지옥을 안 갈진 모르지만 남을 지옥 보내기에 충분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마음 태도는 분명히 사울과 같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탁 놔버리니까 그럼 이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거기서 자기도 이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되고 백성들에게 요즘 정치인들처럼 인기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불안한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그나마 안전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무슨 암살자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두려울 거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쑥 올라오면 막 위협을 느끼고 이러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욕심으로 복잡한 그런 심정이 돼도 예? 사람이 욕심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곡될 수 있어요. 그때 막 그렇게 심정이 돼도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뭐 통찰력, 지혜,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과 망상증과 우유부단함과 의심과 근시안적 생각과 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극심한 혼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에서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랬냐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혹은 정신병적 우울증이나 창란적 현상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 사울의 주변 사람들이 사울이 자꾸 극심하게 불안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의 뭐 정신줄을 놓으니까 그런 생각에 가기 전에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음악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음악엔 정말 힘이 있죠. 그냥 우리가 꼭 교회 찬양 들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만 들어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세상의 그 음악들을 듣다 보면 예전에 제가 말했지 않았나요? 변진섭 1집 나올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딱 그 스토리와 나와 딱이야 딱. 헤어나지 못하고 위로받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 음악은 분명히 힘이 있어요. 꼭 가사도 그런 의미가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그 이 리듬들이 만들어내는 참 묘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른 쪽으로 빠지기 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음악 치료가 무슨 효과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아주 신경을 안 쓰니까 세속의 가치 그대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삶에 그대로 노출이 돼버려서 원래 작고 연약했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했었는데 그 조그만 사람이 큰 세계에 나가가지고서 자기가 무슨 왕임내 하고 있으니까 정신병 걸리죠. 미쳐버릴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을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잘 보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다 보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뭔데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어.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짓누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뭘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의 싸가지 자체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또 성숙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극심한 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제나 저나 너무 자꾸 연약했어요. 모르겠어요. 여긴 하도 뭐 유학거주고 뭐 유학 오면 대부분 금수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미디어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좀 꼴불기는 사람들 많이 보죠. 사실 우리 뉴스에서 그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욕먹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를 잘 드러나봐 보세요. 우리도 정말 형편없고 꼬라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항상 어떤 존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이곳에 있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력, 재력, 실력,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작은 모습, 순종의 자세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울이 실력으로 그 왕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왕이라는 큰 실력을 가진 것처럼 할 때는 그는 정신병 걸렸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 약해서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사울과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저기 삼성에 뭐 누가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누가 뭐 회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뭐 세계 뭐 재산을 자기들이 뭐 다 갖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 사람들 고민이나 우리 고민이나 다를 바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우리는 너무 없어서 고민이고 어쨌든 다 고민이에요. 가난하고 빼곡고 늙고 흙수저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젊고 팽팽하고 뭐 금수저고 뭐 학력과 연줄이 빵빵하고 뭐 엄청난 인맥이 있고 뭐 우리 아버지 친구가 국회의원이야 뭐 어쩌고 에? 높은 연봉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 누구라도 순식간에 사울 같은 사람이 돼요. 왕의 그 자리 가장 높은 성공의 그 자리에서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교만을 떨고 살겠죠. 여러분 16장에서 다윗이 택함을 받는 것 또한 그가 뭔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해서 아는 것만큼만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좀 보면서 또 지금 같은 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선택을 받고 똑같은 길을 걸었던 이 한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령의 괴롭힘을 받으며 거의 정신병에 걸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이 누군가를 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주고 있으니까 잘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7장에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이제 마치 그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처럼 이 온 민족들의 앞에서 쫙 드러나는 다윗의 존재가 쫙 올라가는 그런 이제 너무너무 잘 아는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 이야기입니다. 예, 그는 이제 골리앗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싸움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실패예요. 실패가 아니라 이건 어쨌든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 위기의 순간, 똑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위기의 순간 인간적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았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그런 타협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대로 살겠다. 이게 혹시 나의 죽음의 끝이라든 난 이 길로 가기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성령께서 내게 도전을 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남되게 역혀지는 이런 일들에 분노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내가 걷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다윗이 하는 거죠. 그런 단호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그럼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하면 교회 나와서 늘 평안과 기복을 추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건 늘 불가능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상대와 싸우게 하는 게 이 믿음의 삶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요구를 늘 받고 있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사울이나 다윗이 만난 똑같은 위기의 순간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도태될 것 같고 사업에서 망할 것 같고 학교에서 뒤처질 것 같고 친구들 다 끊어질 것 같고 인맥 다 놓칠 것 같고 마치 이 사회에서 나는 그냥 이게 그냥 사장돼 버릴 것 같은 죽고 말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꾸 쓰게 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이 현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기 뭐 그 이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는 그런 그 도전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이런 위기를 우리는 만나고 만날 때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서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복잡한 종교 규율을 지켜가는 삶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창조로부터 역사적인 길을 우리가 살펴온 것을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예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코람데이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떤 위기와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런 위기 앞에서 타협을 선택했고 변명하고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지금 우리가 만난 똑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말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 같은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죠. 나라의 군대를 되살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왕이 어떤 존재인가. 왕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사실 왕이겠어요. 그게 성도인 거죠. 오늘 다윗을 부르시느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다윗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성도로서 그 다윗으로서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됨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는 순간 어두운 장막 속에 내가 내 욕심의 정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내가 왜 이런 죄악된 삶 속에서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느냐? 나와라! 라고 말하는데 자꾸 변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그 거짓과 그 협박과 이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의 유혹과 심지어 어쩔 수 없다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기적도 표적도 없고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다윗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에스더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그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복을 추구한다면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여러분 잘못 찾았어요. 기독교 하나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미아리 무당집 찾아가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 잘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안심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안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말미암는 그 안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갖는 그런 안도감이 아니라, 저기 미아리 점집이 주나 저기 어디 무당이 주나 뭐 해가지고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안식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윗을 닮아서 정말 이 세상과 타협치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한번 그렇게 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말씀대로 설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거기서 한번 타협을 딱 해버리고 나면 이제 끝없는 변명이 나와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 잘 보세요. 그렇게 변명과 핑계가 막 늘어나면 나중에 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다 들리고 자기의 역할도 아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을 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의 그 룰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위치를 탐하는 것 같아 보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 같은 사람 밑에서는 용맹한 장수도 결국은 쫄장부 약골이 되고 맙니다. 다윗과 버금가는 인물이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닙니까? 사실은 다윗보다 더 위대했던 사람, 먼저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동을 보면 다윗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요나단은 14장에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 어? 그 600명밖에 없는데 그 군대 진영으로 둘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14장에서. 근데 지금 17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지금 40일 동안이나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겁주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요나단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한도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어떤 거 숨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이 사람이 있으면 결국 다윗보다 더 용맹한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를 누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고 변명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사울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고 변명하다 보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설명을 해요. 고집을 피워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틀려요? 하나님이 틀리고 성경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고집에 빠진 동성애자들이, 심지어 여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이 뭐 여인보다 승하더라 이랬다고 해가지고 이게 동성애의 시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뒤집히니까 다 뒤집힌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욕심에 한번 빠지면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욕심이 빠져있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진실이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교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성도로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똑같은 이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 지금 젊은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게 쓰려고 하니까 나쁜 거지. 이 욕심이라는 거, 이 우리 본능이에요, 이건. 내가 음식을 먹을 이런 욕심, 이런 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은. 그런 것처럼 모든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 본능 자체가 욕구, 하나님이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원리의 그런 작동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절을 못하고 한번 타협과 약속을 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를 살 때도 가끔씩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어차피 뭐 60km 뭐 동네 가면은 뭐 40km, 50km일 건데 왜 차를 200km로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어? 그냥 싹 세를 밟아도 그냥 35km밖에 안 나가면 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 근데 그런 차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 통제의 능력은 꼭 필요하고 이게 우리 사람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타협하고 이게 어기기 시작하면 한번 터진 구멍에서 나오는 물을 손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계속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무너져요. 그게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13장에서 그렇게 타협을 한 이후에 계속 댐이 터지듯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전개되다가 마지막 이제 31장, 이 마지막 장에 가보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17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록 쫓겨다닌 도망자로 너무 힘든 삶을 20대 나이에 살았지만 그러나 점점 그의 삶은 빛나는 삶이 돼간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목숨을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 그 사람은. 목숨 내놨기 때문에 그 후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왕이 되는 그 시간까지 다윗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의 자세가 태도가 준비돼 간 거죠. 그가 가진 목숨을 내놓고도 믿음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가 그 위기 속에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한 이런 결단의 태도가 그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 너무 이쁘죠. 남이 밉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래서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바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다윗처럼 위기를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져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위기든 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괜찮아. 이왕 뭐 이렇게 살 거면은 더 큰 문제가 오면 더 기쁨이 넘칠 거를 아니까.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가 17장의 얘기고 이제 18장은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이제 애매모호한 관계가 나옵니다. 골리앗을 믿음의 힘으로 무너뜨린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진심으로 존경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만큼 정말 그를 신뢰하고 마치 자기의 분신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용사는 용사를 만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아까 말한 이미 타협하는 이런 삶 속에서 이제는 다윗을 죽여야 되는 자기 중요한 이 장군인데 자기가 운영해야 될 근데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의 소문이 퍼지면서 이 군대가 이게 들어올 때 승리의 막 노래를 불러주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이요. 천에 천을 죽였다. 천 곱하기 천에 이런 그런 적을 이겼다.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울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봤더니 만만이더라. 만 곱하기 만이더라.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의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인정을 해줬는데 이런 광경을 사울왕이 목격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어떤 이 신분의 위협을 느꼈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는 타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그런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경쟁 상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자기 야망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 자체가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들 요나단이 병기 든 자가 둘이 가서 이걸 이기고 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사실 사울입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울의 생각에 시기와 질투를 막 던져버리니까 이거를 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사람은 이런 걸 다 물어서 결국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여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부하를 내가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이 생각에는 비록 나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외부의 자극이 됐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생각 안에서 많은 그 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공간은 내가 생각이지만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도 함께 세워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 생각이지만. 그래서 사울의 경우 이 사울의 생각에다가 사탄이 뭘 던진 거예요? 이 시기심을 던진 거죠.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막 비교하고 미워하고 질투도 아니에요. 그건 사울이 만들어낸 결과고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야 쟤는 야 너는 천천이야. 오 박수 대박. 근데 쟤는 만만이야. 딱 그만만 한 거예요. 그리고 던지고 났더니 그 생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없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자기를 향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준 생각인데 나중에는 사탄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 그럼 사탄이 직접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생각에 툭 던져놨더니 그냥 자기는 사탄은 구경만 하고 있어도 사울이 다윗을 쫓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파고든 게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붙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지금의 사울처럼 남과 비교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막 마음으로 품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그걸 키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울은 동료의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런 믿음을 본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마음에 품고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겉에는 아무런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있어서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그렇게 이 사울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알았어요.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바른 믿음의 길로 되돌아야겠구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요거를 죽이면 요 다윗을 죽이면 내가 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수많은 시기와 질투들이 우리도 모르게 벌어집니다. 꼭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린 누구나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내가 앞장서서 뭐 내가 이렇게 좀 드러나는 식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좀 이 교회에도 좀 찬양팀처럼 앞에 모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거 세팅하느라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것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 주방에서도 지금 아무도 모르게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도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든 무대 앞으로 조명 밑으로 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깊이 이 사울과 다윗에 등장하는 이 소식들을 통해서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간다면 요나단처럼 존경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닮아가십시오. 같이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100의 힘과 100의 힘이 뭉쳐져서 200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나는 100인데 제가 한 90쯤 치고 올라오면 싹둑 잘라가지고서 한 50이나 60 정도 하는 사람만 자기 밑에 쭉 데리고 자기 수하인 것처럼 사울 같은 그런 삶을 살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회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같은 원리가 작동해요. 그런 공동체는 무너져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 살핀 이 본문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